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거 외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둘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낸 것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이 부족한데 그걸 내가 보충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전보다 자랐다. 예, 감사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무생물체로 있는 게 아니고 생명체처럼. 자란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 나무 같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싹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자랐다. 전세에서 편지할 때는 너희들의 믿음이 좀 부족했는데 믿음이 그동안 훌쩍 자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란다는 말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생명력을 갖고 자라가고 있다는. 자,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다 나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용모가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산이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홉 명의 제자는 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끝내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남자의 하나를 두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대라는 표현은 어떤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전체를 빗댄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작다. 자,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겨자씨입니다. 씨 하면 우리는 대개 뭘, 겨자씨 하면 뭐예요? 작다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작다, 작다. 물론 작죠.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라고 하니까 작은 것은 맞아요. 자, 근데 주로 우리는 이 작은 이걸 가지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기에 초점은 작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지 않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력의 생명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의 생명력.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푹 찐 옥수수, 뭐, 한 자루, 뭐, 한 트럭보다, 그, 정말 씨앗, 예? 씨앗으로 쓸 수 있는 옥수수 하나가 나은 거예요, 하나. 그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생명력. 예,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생명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작아도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있으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송사리 보십시오. 송사리는 쪼만한데, 상류를 그슬러 갑니다.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도 그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게 송사리. 생명입니다. 아, 쪼만한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팍팍팍팍 치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널빤지 그냥 떠내려가요. 정처 없이 떠내려가요. 어마어마한 뗏목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 떠내려가요. 생명을 가졌는가? 이렇게 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예,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는 거, 마음. 결코 그슬,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슬러 가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에 현혹되면 안 돼요. 수에 감동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여러분,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 교사 100명이 있다,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력. 생명력을 발휘하는가?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다는 이 표현은 있기는 있겠죠. 작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전혀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사고만 치잖아요. 예. 네, 뭐, 사고 치죠. 남 기나 자르고, 물에 빠지고. 또 오순절 이후에 달라졌어요. 소수인데, 베드로 한 사람이 엄청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믿음이, 믿음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2%인데 뭐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2%면 충분합니다. 아니, 0.2%라도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술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뭐 천만이니까 소리 하면 안 돼. 뭐 천만 되면 뭐합니까? 그죠? 술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술을 부풀이면 더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예. 지금 우리는 기독교 인구 감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저 염려를 많이 해요. 교회가 더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던져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직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 어떤 때는 목사됨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신자됨을 개런티하죠. 누구도 안 믿어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음은 진짜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 자라면 어때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야단 법석이나, 야단. 엉망진창.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부재하신 사이에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몇 명이요? 제자들 아홉 명이 붙었어요. 붙었어. 그 힘을 못 쓴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들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 기대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가관이더라는 거예요. 막 거품품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제자라는 딱지를 떼든지,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폼은 다 잡고 있다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욕을 보이는, 영광을 가리우는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제자 훈련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설교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알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막 뭐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홉 명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말이죠.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우리는 왕따인가 뭐 이러면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아, 뭐 안 계신 동안에 한 건 해야 되겠다. 잘 됐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내려오시면 깜짝 놀랄 거야.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패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의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저항을 이기는 힘이죠. 저항을 이기는 힘. 믿음이 없으면 밀리는 겁니다. 상황에 밀리는 거죠. 상황을 뚫고 못 가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아이 하나, 그걸 못 뚫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리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에 떠밀리지 않고. 사람 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못한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믿음이 도대체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고 말을 하기 전에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 분석은 잘하는데 자신의 믿음은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믿음, 또 병든 믿음, 이런 생명력을 잃은 믿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에 참 많은 경우에 교회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믿음을 한번 흔드셔요. 지금 계속 흔들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진짜 맞냐? 가짜 아니냐? 막 흔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건가? 박살할 건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중직자인데도 막 뭐 빌빌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될 일입니까? 예배 많이 뭐 얼마나 드렸습니까? 예배를 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실종이 된 거예요. 믿음이 실종이 돼. 겉으로만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요. 생명. 믿음의 생명력. 아니,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우리 안에 새로운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졌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 접붙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2000년이 역사니까, 뭐, 전염병도 그쳤고요. 전쟁도 그쳤고요. 수없는 핍박과 환란과 시련과 모든 것 다 겪었고, 수없는 이단들이 막 뭐 2000년 역사에 별별 이단들이 여러분 별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별별 이단. 다 공부하기도 어려워.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별 이단들이 다 나오고 별별 가짜들이 다 나오고 별별 메시아가 다 나오고 그리스도가 다 나오고 하나님이 다 나오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얼마나 그냥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또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교회는 서 있잖아요, 지금. 그죠? 2000년 역사. 지금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어려운. 2000년 역사를 지나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로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짜라였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잘하면.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로 너 옮겨줄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산을 옮기는 여기에 자꾸 방점을 찍어요. 엄청난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핵심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한건 해보려고 했다가 박살난 거예요. 영웅심리로 자기들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초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겨자씨의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비록 겨자씨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해요.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 처지, 내 상황.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꾸 내 처지만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돈도 없어, 뭐, 자본도 없어, 인맥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사회성도 없어, 해보나 마나야. 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경기도 안 좋아. 코로나19로 더 힘들어. 자신의 둘러싼 상황. 그건 무기력해지죠. 믿음은 나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 내 일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력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곳,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언제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면요, 실업이 없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My business가 아니라 His business. 자꾸 내 일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한 내가 뭔가 돈을 얼마나 벌 건가 이렇게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직업이 무엇이든 그렇죠? 조명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은요, 결국은 아무런 소모전입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너 알아서 해라. 너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은 변화산 아래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 믿음이. 무엇이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마도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내려오시면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그거, 그죠? 허영심, 자기의 능력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뭐 이랬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건 과욕이죠. 하나님의 이런 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얻어서 붕 뜨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대박나게 하셔서 꿈을 깨야 돼요. 기자씨 같은 믿음이란 믿음 자체가 크냐 작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키워 뭘 한번 멋지게 해보자 하면 뒤틀린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질이에요. 질.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믿음이 커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게 순수해진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에 때가 묻지 않는 거. 세속적인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잘한다는 의미는 숫자나 사이즈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순수함으로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쉽게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불순물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에 거품이, 불순물이 찾아오고 허세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나 중심의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없는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구호들이 그냥 거기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자기 과시는 아무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믿음은 큰 것 같은데 허풍이 허풍. 허세, 허세. 막 거품이 잔뜩 있는 거. 정말 순수합니다. 정결한 믿음. 오직 예수로만 승부를 걸고 하는 믿음.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 아홉 명은 지금 얼마나 그냥 예수님 내려오실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허풍이에요. 그들은 그래 자신들을 의식한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그런 위대한 역사까지도 가능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 자, 참믿음은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른 데서는 믿음과 인내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자,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믿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자란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저기서 믿음은 인내하게 한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을 키운다. 이제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고 인내를 통하여 자라. 인내하면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을수록 인내하게. 이제 이는 상관관계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라가는 것.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더 커지는 것.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참 어려운데도 얼굴에 미소가 있어. 너무 어려워서 신방 갔는데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런 일도 자주 있죠, 여러분, 요즘. 어둠으로 몸은 약해졌는데 영혼은 더 강건한 거예요. 요즘 제가 신방 안 하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신방하는데 완전 말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그 뭐 이제 마지막 가는 병원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나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 갔는데 이분은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펄펄 나는 거예요. 막 영 목사님,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와, 그 지금 막 고통 몰핀 맞고 있는데 얼굴이. 네, 여러분 제가 목격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참 좋은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현재는 고난이에요. 현재는 고난이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이건 바울 자신의 삶에서 나온 말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울에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고난이죠. 고난. 근데 뭐예요? 그가 바라본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본 거죠.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장래를 바라보는,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당장이에요. 당장. 지금 현재예요. 지금 좋은 걸 선택합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게 가서도 조금 기다리러 가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새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싫어서. 이 새치기, 이거 우리 한국에 유명한 겁니다. 호주 제가 처방하니까 긴 줄에 서가지고, 뭐, 우체국이든 어디든 가면 줄을 서 있어요. 희한하게. 처음 가서는 돌아가실 뻔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꽉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얼마나 꾸물꾸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주일날도 그 교회 한 700명 되는 교회 다니는데, 아니, 7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건 교회죠. 주일날도요, 문 딱 하나만 있는데, 거기서 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간다고. 우리 같으면 막 옆으로 다 세풀 텐데. 그 수 없는 사람이 본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쫙 줄을. 그리고 줄 서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걸 못해요. 당장, 지금, 가능한, 빨리 내 손에 금어지는 거. 지금 행복하게 좀 오케이. 그게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까지 가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하면 돼요. 이게 장래의 약속, 이런 기다리는 거, 이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와 같은 겁니다. 그런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장자권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죠. 코앞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현대인들에게 동일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짝 내 눈앞에서 뭘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그게 덥석물죠. 그게 덧입니다. 덧. 여러분 어떤 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조급증이에요. 그 열심히. 급하게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것은 열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자기의 그걸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장 좋은 것을 거부하면 어려운 현실이 팍 닥칠 수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찬바람이 몰아닥쳐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그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견뎌내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바울은 늘 이런 말을 쓰며 전부. 예, 현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참 표현이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받는 어려움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잠시예요. 그리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약속. 그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약속의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나라, 완성이 되는 그날, 완전한 약속의 성취.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강해진다, 강해진다. 고난은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그걸로 이겨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대로 우리의 인간을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신앙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지고 믿음이 막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과정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석은 별로 투박해서 볼 게 없어요.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깎는 것은 상처예요. 고통이고. 다이아몬드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 깎아지면서 영롱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아픔이죠. 아픔. 진주도 마찬가지고. 눈물이죠. 저게 눈물이죠. 눈물이. 그게 응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더 선명해 보여요. 그렇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걸 확인하면 이 고난은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깊어져가는. 여러분, 어떤 고통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 고통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생명력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만 있는 것이, 그걸로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가 그거 되겠지만,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이 우리의 가장 펀더멘털한,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참 어려운 시대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대가 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진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펄펄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여러분,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 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좋은 세월만 있고 모든 게 내가 하는 대로 다 되고 방방 뭐 그냥 나르면 믿음이 어디에 왜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도 보면 평탄할 때는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려울 때는 진짜들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냥 더 불꽃처럼 일어나. 그러니까 시련을 통하여 뭘 확인합니까? 순수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이거를 드러내시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워킹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은 산을 여기서 저기라 옮기우라 하여도 옮기울 것이요. 여러분, 산이 어떤 것입니까? 산은 거대한,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여러분? 저거는 안 돼. 산은 산이지. 그죠? 산을 옮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산이 있습니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내 인생에 정말 거대한 장애물, 거대한 장벽, 거대한 난관, 인생의 위기.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거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죠. 남자의 안에 귀신 들린 애를 꼼짝 못하고 쩔쩔 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난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 제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이 있다면 걷어내십시오. 참 믿음은 생기가 돋겨요. 믿음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그 하늘이 어마어마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강력한 가공할 만한 믿음의 그 진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